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열왕기하입니다.
20장. 소동이 그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는 그들을 위로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방의 여러 곳을 거쳐가면서 여러 말로 그곳의 믿는 이들을 격려하고 그리스로 갔다. 바울은 그곳에서 석 달을 지낸 뒤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칠 음모를 꾸몄다. 그래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시리아로 돌아가기로 하였다. 그때 바울과 같이 간 사람은 베리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그들은 바울보다 먼저 드로아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기다렸다. 우리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이 지난 다음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해 그들과 만나 그곳에서 일일을 지냈다. 일요일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이튿날 그곳을 떠나기로 마음먹고 모인 사람들에게 한밤중까지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을 여러 개 밝혀놓았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앉아 있었는데 바울의 이야기가 길어지자 그대로 잠들고 말았다. 잠든 청년이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아래로 내려가 청년을 팔에 안고 말하였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 빵을 떼어서 나누어 먹고 동이틀 무렵까지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그곳을 떠났다.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가며 큰 위안을 받았다. 우리는 바울보다 앞서 배를 타고 아소를 향해 떠났다. 아소에서 바울을 만나 배에 태울 생각이었다. 바울 자신은 아소까지 걸어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정한 일이었다. 우리는 아소에서 바울을 만나 그를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다. 그리고 이튿날 배를 타고 떠나 기오 가까운 곳에 닿았으며 그 다음 날에는 사모로 건너갔다가 또 그 다음 날에는 밀레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갈 길을 정한 것은 바울이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시아에 너무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는 할 수만 있다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닿으려고 서두르고 있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그리러 오라고 불렀다. 장로들이 오자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제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는 첫날부터 여러분과 같이 지내는 동안 내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여 많은 눈물을 흘리며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온 것을 잘 아십니다. 저를 해치려는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제가 주님을 섬겨온 것도 잘 아십니다. 또 제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전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사람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망설임 없이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저는 성령에 묶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제게 닥칠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어느 성읍에 가든지 투옥과 어려움이 예루살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제게 일러주신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목숨을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주 예수께서 제게 맡기신 일, 곧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마칠 수만 있다면 제 목숨은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시는 제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해둡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빠짐없이 여러분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보살피라고 맡기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목자가 되십시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값을 치르고 사신 것입니다. 제가 떠나고 나면 사나운 늑대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해치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이 일어나 그릇된 것을 가르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자기들의 뒤를 따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림없이 경고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살피십시오. 이제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에 관한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고 또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여러분 몫의 유산을 물려받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제 손으로 일하여 저와 제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벌어서 썼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저처럼 열심히 일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다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바울은 그들 모두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모든 사람이 울며 바울의 목을 감싸 안고 입 맞추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들은 바울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말 때문에 더욱 슬퍼하였다. 그들은 바울과 같이 배가 있는 곳까지 가서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다.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 고백하는 말 주
여기는 KNLS 월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열왕기하 제25장.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으므로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첫 달 10일에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사방에 흙 언덕을 쌓았다. 그리하여 이 도성은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그의 넷째 달 9일이 되었을 때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그 땅 백성은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드디어 성벽이 뚫리니 이것을 본 왕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빠져나와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잡으니 시드기야 군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체포해서 리블라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로 끌고 가니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형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제19년 다섯째 달 7일에 바빌로니아 왕의 부하인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버렸다. 근위대장이 지휘하는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헐어버렸다.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은 도성 안에 남아있는 나머지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투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수많은 백성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그러나 근위대장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지켜야 하였다. 바빌로니아 군대는 주님의 성전에 있는 노새 기둥과 받침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놋바다를 부수어서 노새를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또 속과 부삭과 부직개와 향접시와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노새 기구를 모두 가져갔다. 근위대장은 또 화로와 잔도 가져갔다.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이라고 하여 가져갔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고 하여 가져갔다.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노쇠로 만든 두 기둥과 놋바다 하나와 놋받침대를 모두 가져갔다. 그가 가져간 이 모든 기구 노쇠는 그 무게를 달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기둥 한 개의 높이는 18자이고 그 위에는 노쇠로 된 기둥머리가 있고 그 기둥머리의 높이는 석자이다. 그리고 노쇠로 된 기둥머리 위에는 그물과 석류 모양의 장식이 얹혀 있는데 다 노시였다. 다른 기둥도 똑같이 그물로 장식되어 있었다. 근위대장은 스레야 대제사장과 스바냐 부제사장과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체포하였다. 이 밖에도 그가 도성 안에서 체포한 사람은 군대를 통솔하는 내시 한 사람과 도성 안에 그대로 남은 왕의 시종 다섯 사람과 그 땅의 백성을 군인으로 징집하는 권한을 가진 군대 참모장과 도성 안에 남은 그 땅의 백성 60명이다.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은 그들을 체포하여 리블라에 머물고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데리고 갔다. 바빌로니아 왕은 하마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처형하였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유다 땅에 조금 남겨놓은 백성을 다스릴 총독으로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레아를 임명하였다. 군대의 모든 지휘관과 부하들은 바빌로니아 왕이 그달레아를 총독으로 임명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하여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누도바 사람 다눔에서 아들 스라야, 마아가 사람 아들 야하샤나와 그의 부하들이 모두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아 총독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때 그달리아는 그들과 그 부하들에게 맹세를 하면서 이렇게 당부하였다. 바빌로니아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로울 것이오. 그러나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녀 아들로서 왕족인 이스마엘이 부하 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죽였다. 그런 다음에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과 군대 지휘관이 다 일어나 이집트로 내려갔다.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회가 되는 해, 곧 바빌로니아의 에일 무로닥 왕이 왕위에 오른 그해 열두째 달 27일에 에일 무로닥 왕은 유다 왕 여호야긴 왕에게 특사를 베풀어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답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있는 바빌로니아의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여호야긴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상에서 먹었다. 왕은 그에게 평생 동안 계속해서 매일 일정하게 생계비를 대주었다.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새 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회 속에서의 부도덕이 교회 속에 들어와 있음에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윤리와 부덕 부분을 다루면서 세상 삶의 도덕률을 넘어서는 교회의 순결과 성도의 구별됨을 지적했다면 여기서부터는 더욱 신앙과 교회의 바른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접하게 되는데 1세기의 삶의 문제들 중에서 특히 금욕주의와 쾌락주의의 극단적인 양상을 경계하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볼 때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질문을 했었거나 이미 과거에 다루다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에 관련된 것들임을 짐작하게 됩니다. 아직도 신앙적인 체계가 정립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처럼 신약성경 전체를 갖고 있지 못한 가운데서 이런 사도와의 교육에 관한 과제는 대단히 많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7장에서는 신앙인들의 남녀의 결혼에 관한 문제들의 중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가정들이 허물어져가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분명한 혼인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에덴에서 깨어진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회복된 은혜와 사랑의 주님을 여기서도 깨닫게 됩니다. 결혼의 이후에서부터 당시에 부부 중 한쪽만이 믿게 된 경우의 자세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리라는 기대 속에서 혼인과 홀로 사는 것의 유익이 다른 것을 가르치면서도 이러한 교훈이 주님께서 직접 주신 것과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하는 10절의 말씀, 바울 사도의 의견이라는 12절에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는 차이와 더불어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어떤 부분에서도 애매함이 없이 분명한 길과 방법을 일러주심으로써 천국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것에도 혼란이 없도록 배려하셨음에 감사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2절 중심으로 혼인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서 남녀는 각각이 아니라 엄밀하게 하나이고 이 완전한 하나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조의 섭리가 계속되는 것 역시 남녀를 지으신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입니다. 이런 보다 근본적인 이유에서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 승천하시면서 속히 오리라는 약속을 하시고 사셨습니다. 이런 약속 때문에 주님께서 속히 다시 오신다면 구태여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는 신앙에 더욱 정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앙인들 중에 더욱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당시에 금욕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하늘을 소망하는 성스러운 사람들은 남녀의 부부관계조차도 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 같은 경우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렇게 경건의 기준을 정했던 것 같고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여기에 지나서 영혼만 거룩하게 보존한다면 육신이야 무엇을 하든 문제가 없다는 지나친 영육의 전혀 다른 삶으로 유혹하는 부류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런 극단적인 주장들 가운데 고린도 교우들은 바울 사도께 결혼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보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1절에 라고 이 문제를 설명하려는 것을 봅니다. 26절에도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 표현을 봐서도 당시에는 주님께서 오심이 곧바로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봐서 이것이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극단적인 표현이 아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2절에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남녀의 창조의 질서는 반드시 1대1의 관계 속에서 해소하도록 주님은 의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죄가 되고 양심의 고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에덴에서부터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에서 5절 말씀 중심으로 부부의 도리입니다. 3절에서는 의무를 다하라고 당부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사는 데는 둘을 지켜가기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3절이죠. 성경은 절대로 어느 한쪽에만 강조하지 않고 쌍방에게 공평하게 당부합니다. 오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이러한 균형이 깨어지는 것으로 상대방에게만 의무를 강요하고 자신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데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부의 관계를 단순히 육신의 관계로 끝나지 않고 이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까지 승화시키고 있음을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에 볼 수 있습니다. 권리는 상대에게 줄 것을 당부합니다. 4절인데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랬습니다.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는 상대에게 맡기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몸도 상대의 몸도 자신의 원하는 대로 하려는 데서 발생합니다. 분방은 신앙적인 이유에서만 하라고 5절에 당부하죠.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서로 합의해서 기도하기 위한 시간을 가질 때는 분방하지만은 그렇지 않고서는 분방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유조차도 성경은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적이지 못한 이유에서 분방한다면 그것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부부간에 조그만 틈만 생겨도 그 사이에 사탄은 비집고 들어온다는 경계입니다. 세 번째는 6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자신의 은사대로 살라는 당부입니다. 적어도 주님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던 바울이지만 자신처럼 살 것을 강요하지 않음을 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7절 상반절인데 복음을 위하여만 살기 위해서 가정을 갖지 않았던 바울은 사실 그러한 자유를 모두 누릴 수 있다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하고 있지만 바울 사도는 이것이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7절 하반절이죠. 주님께서 결혼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직접 주신 교훈이 처음부터 결혼하지 못할 몸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사람의 손으로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또 하늘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은 받아들여라.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말씀한 바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울과 같은 남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가졌고 물론 주님을 만나 뵙기 전부터 한 여인의 남편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싱글의 자유에 대하여 가능한 자들에게 권면하기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8절에 그냥 지내라가 아니라 좋으니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권면 역시 뒤에 가서 당부하는 당시의 긴박한 박해 때문이라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뒤에 26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코 절대적으로 옳거나 꼭 그래야만 바른 신앙이 아님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구절에 말합니다. 사실 이 청춘의 욕구도 오래가지 못하고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겠지만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오히려 더 못하다는 군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모든 가르침은 결국 주님의 절대적인 계명이거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이라는 사실을 이 말을 시작하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6절인데요. 바울은 성령의 사람으로 비록 홀로 여생을 살았지만 누구보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남녀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 사도는 언제나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다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로 가족, 즉 부부는 홀로보다 더 많은 힘과 격려를 가지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 역시 영적인 것에 최선을 다한다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정이 자연적으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한다면 가정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켜질 수 있음을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디메이드를 권장하는 것이고 서로 신앙인끼리 만나라는 얘기죠. 신앙을 제대로 하는 부부라면 절대로 불행해질 수 없음도 확신합니다. 가정은 음행할 수 있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주셨고 부부가 서로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서로에게 양보하는 것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다툼은 잠자리까지 가져가서는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아무나 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Lord, we come before thee now, as thy feet we humbly bow. Oh, do not our suit disdain, shall we seek thee, Lord, in vain? Shall we seek thee, Lord, in vain?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우리는 구약 39권을 율법, 유대인의 역사,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구분합니다. 이번 시간은 그 가운데서도 시가서와 선지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가서를 가르켜 히브리 문학 혹은 시문학서라고 하는데요. 이 시문학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사를 말합니다. 히브리 시의 특징은 박자나 운율보다는 리듬에 있습니다. 이 특징이 시문학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의 저자입니다. 150편의 시편 가운데 7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73편 외에도 그와 비슷한 다른 여러 개의 시편도 다윗의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문학사 가운데 욥기의 저자는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욥기에는 욥이라는 의인이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건강까지 잃었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대부분은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죄의 결과임을 확신시키려고 하는 욥의 친구들과 당사자인 욥 사이에 일어나는 논쟁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욥은 끝까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결국 전에 소유했던 것보다 갑절이나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책 가운데 하나가 시편일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구약 시편이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영어로 삶, P-S-A-L-M, 삶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찬양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150편의 시편 가운데는 찬송 가사에도 인용되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줄교 부르고 있는 시편도 있습니다. 시편은 원래 다섯 권으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현재는 한 책으로 묶여졌습니다. 시편 23편은 성경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117편은 가장 짧지만 성경의 맨 중간에 있는 장이고 시편 119편은 176절이나 되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썼고 잠언은 중년기 때, 전도서는 그의 말년에 썼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아가서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당수 우리에게 익숙해서 생활의 지침이 되어줍니다. 전도서에는 성경에서 가장 염세적인 사상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솔로몬이 행복을 찾으려고 세상은 모든 방법으로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실패한 후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구절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는 구절로 끝을 맺습니다. 구약에는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5권의 대선지서와 12권의 소선지서로 나눕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했을 때, 즉 어지러운 시기에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제사장이었고 일부는 왕족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었고 때로는 상징과 비유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새의 줄기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나무의 줄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새의 자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 관한 이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옵니다. 모든 선지자가 다 책을 쓴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는 유명한 선지자지만 우리에게 어떤 책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은 현재의 사실보다는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들에 대해 더 많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쓴 책에 어느 정도 역사도 들어있지만 그것보다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메시지가 더욱 강조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실린 대부분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은 말할 것도 없고 장차 니느웨 성과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도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시라는 점,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17권의 선지서 가운데 9권의 선지서는 남방 유다민족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개는 북방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네 개는 남방 유다 근방에 있는 이웃 나라에 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책들은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타락한 나라들에게 만약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하리라는 경고를 담은 책들입니다. 이 책들에는 유대민족이 죄를 짓고 타락했지만 그 가운데 남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남은 자 가운데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신다는 주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교회를 세우고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나라가 잠정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구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대선지서의 저자 가운데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예언자라고 불릴 정도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연대를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아마도 이사야서 53장은 그리스도를 예언한 가장 아름다운 장일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그가 쓴 에가서라는 책 이름 자체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 나라가 회개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설교했으며 그 결과 투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그곳에서 예언한 사람들입니다. 예스겔이 쓴 책은 매우 상징적이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 가운데 하나였는데 나중에 바벨론 정부에서 매우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가 쓴 책의 대부분은 역사적인 것이지만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참고로 페르시아를 개역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부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나라 곧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한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유다 민족에게 회개하라고 예언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라는 성이 회개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요나가 전한 말을 듣고 니느웨 성이 처음에는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50년 후에 하나님이 그 성에 나훔 선지자를 다시 보내 죄를 회개하도록 했을 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결과 이번에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바다 선지자는 사해 동남쪽에 위치한 에돔을 향해 예언했는데 이 오바다서는 구약에서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입니다. 에돔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철저하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호세와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는 북방 이스라엘 왕국의 타락을 경고했습니다. 아모스는 목자였는데 그는 북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방 유다와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의 아내가 자기에게 불신실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으로 가늠한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스바냐와 미가 선지자는 유다 민족에게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의 죄악을 책망했습니다. 스바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예언했고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유다 민족의 바벨론 포로 생활 초기에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하박국서의 주제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에 나옵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후에 성전을 재건하는 유대인을 격려하도록 보냄받은 선지자들입니다. 스가랴서는 메시아에 대해 강력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은 30에 팔릴 것이라는 예언도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는 유대인들의 헛된 예배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리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은 말라기서로 그 끝을 맺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